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만만치 않은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신실히 나타나는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 번째 재앙 막바지입니다.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12장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29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부탁드렸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재앙이 임하던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무엇이 있었으니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모든 첫째가 다 죽으니까 당연히 부르짖음 큰 애곡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돼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노역에 있을 때 노역에 내몰려 있을 때 그리고 바로왕이 명령하죠. 모든 아들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 땅이 부르짖음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원하신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가슴 치며 답답한 원통한 그런 일을 당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을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3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밤에. 자,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이제 가라는 거죠. 열 번째 재앙까지 얻어맞고 나니까 바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근데 약간 이게 그 문장의 흐름을 보면 약간 어색합니다. 뭐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좋은 감정만은 아니었을 텐데 마지막에 갑자기 나를 위하여 축복해다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한번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이게 바라크라는 말로 돼 있는데요. 이게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을 내리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축복하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무릎을 꿇다예요. 그냥 축복하라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위에 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의존한다 이런 뜻이죠. 그로부터 오는 호의를 입기를 원하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왕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항복선언인 거죠. 그래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래 이제 모든 것 다 데리고 나가라. 다만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다오, 복을 빌어다오, 그렇게 항복선언과 함께 도움을, 일종의 구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게 O인지 X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O일까요? X일까요? 맞는 건 같은데 저 인간이 쉽게 냈을 것 같진 않고 네 그럼 제가 말을 약간 바꿔볼게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건 확실히 O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축복은요 서로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거는, 복의 출처는, 복의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겁니다. 요거 용어에 좀 혼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하튼 항복 선언을 하면서 바로 왕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다오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자 몇 명가량이요? 60만가량이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한번 세본 거죠. 그랬더니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근데 여기에는 여성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150만 명에서 한 200만 명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한 4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거의 인구수가 뭐 절반 정도 되니까 꽤 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됐던 거죠. 자, 요 숫자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60만 명이 떠나는데 다 해서 한 150만, 200만 명이 떠나는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다양한 민족이란 뜻입니다.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붙여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내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절기 때마다, 이 절기 때마다. 왜? 시간이 없었다. 그 구원이 급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으니 뭐 유교를 넣어서,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만한 시간이 없었다. 너희 그날 그 밤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이제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숫자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자 몇 년이라? 430년이라. 이런 연도에 대한 어떤 연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150만에서 200만의 그 수요를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알아들이시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쪽에 서 있는 분들은 이 200만이라는 숫자를 좀 불편해해요. 자꾸 이스라엘의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 가족이 70명이 내려가거든요. 그래, 430년 흘렀다고 치자. 근데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는 성경이 약간 왜곡된 거다, 과장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신학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또 성경지리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이요한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코멘트를 해줬는데 이게 어떤 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70명이 내려갔다 치고 이제 남자들이 12명의 아들들이 내려갔으니까 그가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한 3명에서 4명을 낳으면 430년이 지나면 200만이 된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세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 근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는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많아야 네 명, 진짜 좀 드물게 그렇게 낳기도 하는데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가 몇 명씩 있었어요? 뭐 6명, 8명, 10명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퀴즈에 나온 그 자매 이름 그 뭐죠? 남보라 자매? 그게 몇 남매라 그러죠? 예, 13남매라 그래요. 요즘도 이제 그런 자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요의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백만을 헤아리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역사상에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남보라 자매가 13남매의 첫째 장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낸 어머니께서는 몇 명을 낳으셨나? 여러분 몇 명 정도 낳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확히 출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인해 본 결과 44명 낳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평생 아이만 낳으셨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록 기네스북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9명을 낳으셨대요. 어우, 거의 60살까지 아이를 낳으셨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확인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아홉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뭐 우리 이 상식하고 너무 벗어난 이야기라서 좀 놀라시는데 그 감리교의 창시자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해요. 요한 웨슬레 혹은 존 웨슬레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가정의 15번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19명을 낳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지막 19번째 난 아들의 이름이 찰스 웨슬레인데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곡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또 수산나 여사라고 해서 19명을 낳으셨는데 물론 어릴 때 많이 죽기도 했어요. 성인이 모두가 다 성인이 돼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수산나 여사는 또 그 부모님이 25명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25명 중에 25번째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슬람교인들도 아이들을 적게 낳아요, 많이 낳아요? 엄청 많이 낳죠. 엄청 많이 낳죠. 저희 가정도 원래 4명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3명을 낳고 보니 싹 아들이잖아요. 넷째도 확실히 아들이겠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아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것은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의심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430년 만에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왕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 일을 너희가 겪어야 할 거다. 근데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 때에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열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의 이름이 개명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파란 글씨 같이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도 일찍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은 일일까 옳은 일일까 고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결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 다음 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럴 정도도 어마어마한 수요를 자랑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의 한복판으로 집어넣고 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특별히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60만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대략 추산하건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의 수요를 이루게 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이집트를 빠져나가게 됐다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확인하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건 대부분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죠. 근데 우리는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군데군데 인생의 어떤 지점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뜨겁게 새로 만나고 할 때 보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며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되돌아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정말 확률이 0에 수렴해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어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걸어가게 될지 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의 삶을 향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세요. 꼭 이렇게 안부전화 하다가 마지막으로 꼭 끊을 때쯤 되면 어머니가 근데 아들 목사님 엄마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로 안 끝나지만 계속 이어지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많이 하시는 잔소리가 이겁니다. 아들 목사님 하나님께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근데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뒤틀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한숨 지으실 때 있으시죠. 어쩌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성실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실한 분이세요. 그걸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어지는 지를 맛보셔야 해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고 영광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도가 도달하는 종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구를 되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 가정의 가장도 있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각 가정의 또 귀한 청년들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말씀 외워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끝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의 걸음을 떼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방식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분이신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서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37절부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대와 함께하였으며.
근데 이게 어감이 제가 색을 칠해야 되는데 약간 다음번 성경 번역할 때 이걸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잡족과 이게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우수수 함께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민족들이 왜 같이 나왔을까요? 혼자서 하시지. 네. 다른 민족들이 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을 그들이 덩달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이행하시는지를 착착착착착 함께 누리게 됐다는 거죠.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굽 땅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지성과 결단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기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구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덩달아 따라 나오는 그런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중요한 배려 하나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4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이게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자 누구와 같이 될 것이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들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민족의 모든 남자들은 무엇을 받고? 할례를 받고, 이게 유대인의 표죠. 이스라엘 백성의 표예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식이라기보단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신앙을 고백한 후에야 가까이 하여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분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같이 봅니다. 본토인에게나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예, 그러니까 따라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수준의 어떤 대우와 처우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길을 내보이시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구원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 아직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들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상의 꿈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보다 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그 전망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치열한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잘 묘사한 성경의 증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은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제인데요. 표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만 알 뿐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거리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다가 덩달아 함께 빠져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 앞에는 이런 호칭이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건 다른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었던 그니스 사람 갈렙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포함되어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또 광야의 열두정탐꾼 사건 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또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오늘 50절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이제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2장이 끝나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그 무리대로라는 표현이 이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띄워주실까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엇대로? 군대대로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무리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대대로.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쭉 보면 이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요. 17절과 4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호칭하세요. 그리고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단어를 쓰신다고요? 군대, 군대. 이건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전쟁한다는 개념으로 쓰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군인처럼 생겼나? 어떻게 군인처럼 힘세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매가리가 없는데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 네. 먹는 거 자는 거요?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요. 명령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센스 있게. 네, 센스 있게 잘 따르는 건데 군대라는 조직을 성경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주인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군대로 징집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로 이렇게 군사라는 병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아주 분명히 드러나냐 하면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시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리고부터 이제 하나하나 혁파하거든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찬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묻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나는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군대 대장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끄는 존재는 바로 나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하는 대로 듣겠다는 거죠. 왜? 나는 이제 대장이 아니라 병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확히 종의 신분을 가지라는 거죠. 신을 벗는 건 맨발로 다니는 건 종들이 했던 태도입니다. 종들이 보였던 태도여서 이제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방금 전까지 대장을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될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판단했겠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오셔서 내가 대장이다. 너는 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이스라엘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획과 의도를 앞세우지 말 것을 이 군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신약에 가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여기 가장들께서는 그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아내들께서는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뒤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침과 고달픔이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군대 대장이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군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병사인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같아 보입니까?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도 설립 예배 때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김영윤 목사 머리통 크기 보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이 앞설 때 실수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처분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내 삶을 의탁할 때 제 삶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1교회에서 섬길 때 주로 청년들을 섬겼어요. 강남교회 때부터니까 10년 넘게 청년들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1교회에서 섬긴 지 한 4년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연말에 다음에 이듬해 목회자들 보직 발표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읍으로 시작되는 목사부터 히읗으로 이름이 시작되는 목사까지 이름을 쭉 부르면서 보직을 쭉 발표하셨거든요. 제 스승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뭐 제가 청년 사역자니까 뭐 청년부 몇 교구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뒤에 갑자기 기도학교 이러신 거예요. 기도학교. 여러분은 뭐 기도학교라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덜컹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청년들하고만 그때 호흡을 했어서 여러분 기도학교의 주축 세력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무슨 님?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과 이렇게 호흡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장년부 교육자들도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데 아 이거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행여나 기도학교를 맡았다가 폐가 될까봐 잘 못할까봐 두려워서 회의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쳤죠. 회의 끝나자마자 득잘같이 달려가가지고 이거 제가 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행여나 폐가 될까봐 기도학교가 문제 생길까봐 그랬는데 목사님 이렇게 눈을 딱 뜨시면서 이거 내가 짠 거 아니야. 행정 목사가 짰어. 그러시면서 일단 돌려보내신 거예요. 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두려운 마음에 제 그 교육자실에 와서 의자에 털썩 앉았거든요. 제 대각선 뒤쪽에 목사님이 한 분 동료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충성의 끝판왕입니다. 충성파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수심에 잠겨 있으니까 그 목사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산 분이시거든요. 뭔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학교 제가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다 뜻이 있습니다. 충성파니까.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날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어요. 제 삶에 실수가 있으셨냐고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또 생각을 소위 은어로 짱구를 굴렸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회개하는 카톡을 보냈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쭉 보냈더니 답장이 세 글자로 왔어요. 알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웬걸 기도학교가 저를 살리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더욱더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게 목사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갖고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배운 거예요. 기도학교나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맛을 몰랐겠죠. 그 경험을 못했겠죠.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때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주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게 이거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역,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튼튼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싸움도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청년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성장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으로 성장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때가 되니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성실한 분이시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단이 새롭게 생겨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주 영광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말씀을 뜨고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역, 이 사명, 이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성실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걸어갈 때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가정의 여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으로 채워지는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고 사셔주셔서 하나님이 저마다의 삶에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그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도 성실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아버지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뽑아 살펴주시옵시고 저들의 일상의 자리가 혹히 회복되고 복구되어 아버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큰 당진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소송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게 귀한 가정들, 귀한 엄마들, 아내들,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들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특별히 귀한 가장들 위해,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 위해, 귀한 청년들 위해,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귀한 우리 각 가정의 여러 형편 위해, 또 산불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땅에 눈물 짓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위해, 또한 저 멀리 미얀마 땅에 강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